저희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해서 그 구원 시리즈로 말씀을 조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시작, 밑줄 긋고 내어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시작, 내어줌, 이렇게 이런 제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단호하게 예스,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알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주시지 않고 능력, 알수 있는 능력, 알수 있는 어떤 단서 이런 걸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니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 인간의 직관, 통찰력, 어떤 타고난 천성, 천부적인 어떤 그런 이 능력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만물을 통해서 깨달아 알수 있게 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성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를 누가 얘기하듯이 장식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사용해서 인간이 깨달아서 알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달아서 알수 있도록 그 정도는 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드러나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 참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구상하실 수가 있을까? 공부해 볼수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원자 세계, 소립자의 세계, 세포의 세계, 그 DNA와 이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의 대사작용과 공부해 보면 볼수록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아니면, 전능한 분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이 전지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냐면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아채고, 그렇죠? 감지해 내고는 감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색깔만 있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깨닫는 존재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짝을 맞게, 자연과 인간이 짝을 맞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 이것은 이건 분명히 내가 만든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 아버지가 만드셨나? 아니야. 내 아버지나 나나 이렇게 능력 면에서 큰 차이는 없어. 그럼 내 할아버지가 만드셨나? 아니야. 그러면은 내 이웃 사람이 만들었나? 아니야. 인간은 다좀 차이는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보면 그 제약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걸 누가 그럼 했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인간은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계시구나. 그런 분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게 질서를 부여받은 채로 이렇게 운행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면에 그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 나를 제약하는 어떤 규칙, 내 행동을 이렇게 좀 짓누르는, 억누르는 어떤 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럼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하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그런 걸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걸 이 비싼 돈 주고 버스에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내걸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제약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위에 왕은 없어. 너 자신이 왕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굉장히 달콤한 말이죠. 네 마음대로 해.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뭐몇번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뭐가 도덕적으로 뭐가 잘 훈련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걸 할 만한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만수르, 뭐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뭐 왕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죄를 즐기면서 살 겁니다. 왜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수 있는데 내 위에 왕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를 제약하고 억누르니까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처음 이렇게 언급했을까? 애초에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고, 또그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그 상상력 동원한 그것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이죠. 사악합니다. 그래서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허망해지고 그 안에서 뭔가 빛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루미나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나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내버리게 되면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원래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리니까 그 자리를 뭘로 채우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빈자리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걸 뭔가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좌표를 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거짓말에 대해서 뭐가 죄일까? 거짓말과 관련해서 뭐가 죄일까? 옆에 내 친구를 보니까 하루에 10번은 거짓말을 시키네. 아, 또 다른 애를 보니까 하루에 100번을 시키네. 아, 그러면은 10번과 100번 사이에 나는 어느 정도 정하고 살면, 그럼 되겠구나. 내가 한 12번 시키면은 하루에 12번 거짓말을 하면, 아, 나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구나. 내가 한 80번 거짓말을 하면, 아, 나는 좀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좌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했건, 100번 했건, 한번 했건, 1억 번을 했건, 죄죠. 그냥 죄예요. 단순히 그냥 그건 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완전한 그 어떤 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의 어떤 악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악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마저 죽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때려 죽였다. 정의봉 뭐 이렇게 써갖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다.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누구 언급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때려 죽였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고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볼땐그 사람은 살인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 어떤 절대자가 되어서 그 법을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정의, 그걸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이 없을 때 얘기고, 하나님의 절대좌표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죄인이 행한 죄, 더러운 죄에 불과한 것이죠. 정의도 아니고, 뭐 의협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내버리게 될 때,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결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소유,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물을 맘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밭을 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사과나무 종자를 사다가 사과나무를 그 밭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가 열심히 사과나무를 가꾸었을 때에 가을에 사과가 열렸을 때, 가을에 사과 열리는 거 맞나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봄에 열리는 거 아니겠죠, 혹시? 가을 맞죠? 예. 요즘은 하우스 때문에 뭐 아무거나 아무 때나 막 모든 게 과일 다 열리잖아요. 가을에 사과가 열렸을 때그 사과를 보고, 아, 이것은 100원에 팔아도 되겠구나. 아, 이것은 10,000원에 팔아도 되겠네. 아, 이것은 팔수 있는 상품이 아니네 하고 그냥 꺾어서 그냥 따서 땅에다 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밭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한 소쿠리를 샀습니다. 소쿠리?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 앞에서는 뭐든지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해요.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씻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뭉개졌네? 이거 썩었네? 그러면 그 썩은 것을 골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아직 돈을 지불하기 전에 마트에 가판대에 올려져 있을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아직 돈도 안 내놓고 그살 마음도 없는데, 썩었네? 집어다가 이렇게 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오이인 줄 알고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굉장히 써요. 그러면 퇴 뱉고 그 오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맛을 기대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만을 한평생을 하다가 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응징하고 심판하실 자격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심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판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굉장히 누구에게 판단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시키면 가급적이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해요. 왜? 못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물론 실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심판받는 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누구를 심판하는 것도 또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판사들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판사들이 맨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 지었는지 들여다보면서 그거로 밤을 새면서 그거 너는 몇 년형 뭐 이런 거 하는 게뭐 한두 번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평생 그거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심판이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들떠갖고 하나님은 심판자야 뭐 이런 입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 심판에 저도 대상이 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그렇다 쳐요. 인간은 조금 다들 심판받으면 두렵기 때문에 뭐 심판이 유쾌하지 않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심판을 즐기실까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에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면서 무슨 심판 중독증 무슨 이렇게 이제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아담이 범죄한 그 즉시로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파멸로 영원한 파멸로 넣으시면서 다른 아담을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판 매니아라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그이 성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뭔가를 이렇게 결단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왜? 심판하기 싫으니까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34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 그걸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돌판을 깼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다가 그러다가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오래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때 그 전 인류를 멸하시기 전에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나 무한정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래 그렇게 그냥 마냥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인용한 구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이 그 중에 하나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오긴 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안 오신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끝은 오는 겁니다. 끝은 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그 이제 비유들이 일곱 가지가 이렇게 쭉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이렇게 해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또 보석, 보물, 그다음에 이제 진주, 그다음에 이제 그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개의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이제 하실 때 그때 이제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 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씨를 밭에다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제 농부가 이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제 그걸 먼저 뽑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가만둬라. 가만두라는 얘기가 언제까지나 그러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두는 거냐? 수확 때까지만 가만두는 것입니다. 수확 때까지만. 그러면은 이제 수확 때가 언제냐? 여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확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알곡 아니면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아니면 가라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 한순간에 집행이 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금 추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추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추수 때. 세상 끝에 이제 어쨌든 전체가 모아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어떤 시작점, 심판의 시작점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지금 표현대로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내어줌, 이게 영어로는 이제 기브업입니다. 기빙업, 포기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내어줌, 여기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10km 전방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그 기차를 지금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차는 언제 멸망하는 것입니까? 사실 뭐 결론적으로야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 멸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레일을 달리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멸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비슷한 이야기로 어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걔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놀겠다고 떼를 씁니다. 또는 뭘 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씁니다. 그건 뻔히 안 돼요. 부모가 볼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다루고, 어르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렇게 심지어 이제 회초리도 들어보고 하는데 걔가 계속해서 떼를 씁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 중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해봐. 그냥 놔둬 버리죠. 해봐. 그러면 어디 해봐, 어디 네 맘대로 해봐. 이게 그 아이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결코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커니즘도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오늘 이제 저희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제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들로 다 이제 바꿔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주사.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여기 이제 기브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기브업 투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내어주셨다. 그냥 그래 해봐.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고 인간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찔림을 주시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둬 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정함에 그냥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도 같이 보시죠.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런 애정에 내주셨으니 똑같은 표현이죠. gave them up unto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 아까는 부정함에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26절에는 보니까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 동성애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지금 내주신다는 표현이 24절, 26절에 나왔는데 또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28절에 또 있네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gave them over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마음껏 짓도록 내주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응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이제 나를 제약하는 것이 이제 다 없어졌네.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다. 그러면서 더욱더 죄 짓는 것을 가속화하지요. 그러니까 나를 제약하는 것이 없어진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제약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게 그게 복이지,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게 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누군가의 제약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학생 시기를 거쳐올 때, 아이, 나도 다 어른이고, 나도 다 컸는데. 저는 아마 중3 때서부터 제가 다 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가, 이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든 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체벌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체벌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초리나 뭐 이런 몽둥이로 이렇게 이제 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저와 비슷한 세대 또그 이전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들께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근데 맞을 때 그냥 맞은 게 아니죠. 굉장히 무식하게 맞았어요. 교사들 중에 정말, 저런 분이 교사인가? 저분은 정말 교사로서의 정말 자질이 없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이건 뭐, 드럼체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딱 때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죠? 뭐, 학생들을 앞에 끌어다 놓고, 뭐, 그냥 발로 가슴을 차고,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게다 있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 것은 체벌이 아니라 건 이제 폭력이죠. 그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도 똑같죠. 그런 식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빗자루도 집어서 때리고 연탄 집게도 집어서 때리고 뭐 이러면 그거는 체벌이라고 볼수 없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니 모든 체벌을 없애라 이러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인데 사실은 전체를 망치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 사실은 부작용이 되는 어떤 것들을 개선하기만 하면 돼요. 체벌 자체는 중요한 것이고 교육 목적상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이고 그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를 개선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거 전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고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복장과 두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다 없애야 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번 뭐 길이 맞춰서 잘라야 되고, 뭐 나는 파마하고 다니고 싶은데 파마도 못해. 나는 그 스트레이트 파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런 것도 못해. 뭐 나는 속눈썹도 붙이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해. 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해. 응? 뭐 나는 학교에 갈때 나시티 입고 다니고 배꼽티 입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해. 복장과 어떤 머리 모양을 규제하는 걸 못하게 학교에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버리는 거죠.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 임신하는 거 뭐가 어떠냐? 임신한다고 퇴학시키지 마라. 물론 이제 퇴학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좀더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학생들도 어쨌든 인권이 있고 다 인격체인데 왜 마음대로 성관계 못하게 피임만 잘하게 하면 돼 콘돔 사용법만 잘 가르치면 돼 마음대로 성행위 하라는 거예요. 애기 낳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 아이, 여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사귀고 서로 애정행각을 하고, 그 뭐가 어때? 지금 세계의 추세가 다 그런 걸 허용하는데 왜 학생들에게 그걸 금지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규정 두지 마! 이게 학생인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 자기도 뭔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드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학생 위해서 그걸 한것 같습니까?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한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집안에서 누가 아이를 가르칠 때 훈육을 안 합니까? 막장 집안에서나 마음대로 키우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형태로든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훈육 자체를 안 해버리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국가가 지금 50년 지탱하고 100년 지탱하는 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학생들을 위했다면 이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혼전 성관계를 방치하고 동성연애를 방조합니까? 오히려 그걸 조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이라면,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마음껏 행하도록 방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서울조례 이런 애들 임신 출산 성적 지양된 이유로 처벌 받지 않을 권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신사적인 말이고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법조항을 빌미로 그러한 것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이 학교에서 규제할 어떤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이 회초리 딱 들려 그러면 애들이 휴대폰 카메라 일제히 딱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학생 입장에서 좋은 듯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교육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는 거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언제까지 강단에 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고소를 당하고 이제 끌려갈 날이 이제 오겠지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는 안할 건지 아니면 하고 그냥 끌려갈지.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싸우지 않으면 그럼 쉽게 무너져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세상이 오고 그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떠한 말씀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발언의 자유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에서 자기들의 발언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듯이 성경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법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억제시키던 손이 거두어지면 그러면 굉장히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골방에서 짓습니다. 그러나 점점 담대해지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퀴어 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퀴어 그러면은 굉장히 영어 단어도 굉장히 이제 좀 나쁜 단어예요. 사실 퀴어가. 좋은 의미의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퀴어 축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뭐 좋은 그런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단어를 붙이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 그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덜 행하게 하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이들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또뭐 용어 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창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녀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천한 것 같고 굉장히 나쁜 인상이 먼저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매매 종사 여성 뭐 이런 비스무리한 말로 이렇게 해주면 그럼 뭔가 그것도 사회에서 용납할 만한 어떤 한 가지의 직업이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누구나 다 그냥 해도 되는 그런 일처럼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창녀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그 용어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미화시켜. 그래서 퀴어 축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지에서 숨어서 하던 동성애 행위, 양성애 행위, 이러한 것들, 학문 선교하고 이런 것들, 모텔에 가면은 그 샤워기 그 저기 뭐야 그거 꼭지 빼가지고 그거로 그 관장하고 이런 행위들 이런 거 하는 행위가 이제는 굉장히 당연하고 당당하고 할만하고 이런 것들로서 대로에서 활보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걸 할 때 그 거의 벌거벗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벌거벗고 나와서 이렇게 차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춤추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합니다. 극도로 혐오하고 저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도 차단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안 가고 또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 퀴어 축제라는 걸 할 때 노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옹호를 하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퀴어 축제 시의 노출은 사회적인 틀, 즉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와 저항, 대항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노출은 성소수자의 억압적인 사회의 틀을 저항하는 퍼포먼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퀴어 문화 축제에 등장하는 노출 퍼포먼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평균 이상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고 말재주도 있고 여기에 전략가들도 있고 사상가들도 있고 이래요.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지어내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이 합리화하는데 자기의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은 음란함과 또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하나님의 규범에 대한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드러내는 이 행위, 이것을 그냥 그럴듯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인 틀, 즉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고정관념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는 이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벌거벗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건 저항 퍼포먼스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성애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게 급속도로 달려가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이 됐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조만간 되겠죠. 우리나라도 될 거고. 왜냐하면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극도로 타락한 문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시기상의 문제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 연애가 이제 합법화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거기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죄의 속성이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죄는 죽는 순간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살이 그 간을 꿰뚫기까지. 그렇죠? 예,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소아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할 겁니다. 그럼 소아성애 퍼포먼스를 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게 되면은 이제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 행위를 합법화하자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그 퍼레이드 차에 이제 짐승 갖다 놓고 이제 수간하는 거 퍼포먼스 하겠죠?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다 하고 나서 이제 마약, 이거 마약도 이제 우리, 합법화 시키자. 그러면 그 퍼레이드 차량 위에서 이제 마약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 난 애초부터 도벽을 타고 났습니다. 난 애초부터 살인 충동을 타고 났어요. 살인 유전자가 내 안엔 있습니다. 난 애초부터 강간 유전자를 타고 났어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내가 이걸 타고 났는데 사회가 나를 억압해서 사회의 고정관념이 나로 하여금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길거리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물건 훔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것은 저항 퍼포먼스입니다. 그럼 그거 무슨 근거로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그걸 무슨 근거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근거를 들이대는데, 그럼 그거보다 나아가서 다른 이런 일들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걸 주장하고 나오면 그걸 무슨 근거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을 사회가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 내일,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 지금 당장 내 어떤 쾌락, 내 욕정, 내 욕망,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다 받아주면 인류가 100년을 버티겠습니까? 100년이 뭐예요? 수십 년을 버티겠습니까? 인류가? 이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용납해달라. 우리를 억압하지 마세요. 사랑할 자유를 주세요. 동성애.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억압받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징역을 보내고 이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죄를 억제하던 그 손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 이미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신, 그러니까 내어주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내어주셨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고,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어주시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은 파멸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겁니다. 1장 32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고 죄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난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하나님이 그걸 못 보셔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양심을 통해서 뭔가 조금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된다. 하지 마.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 좋지 않아. 여기에 계속해서 찔림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부모님의 회초리와 선생님의 회초리를 통해서 많은 경고들을 주셨을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 경고들을 무시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부정함에 내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은 굉장히 위태한 순간에 놓이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주 책망하시거든요. 사실 자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이 목을 꼿꼿하게 하고 말을 안 듣게 될 때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놔두시게 되면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끝날 마지막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감사한 이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맨 마지막 때에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것만이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 시작되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약 없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 문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완전히 내어주시기 전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내어주시기 전에 돌이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밤만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발을 담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킴의 시작만 잊지 마시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그 하나님에게 잠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신 형제자매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놔두시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처음에는 뜨끔뜨끔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한두 번 했는데도 벼락이 안 떨어지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심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체로서 심판이실 수 있다. 그 자체 그냥 놔두시는 것 자체가 징계일 수 있다. 말을 바꿔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지, 삶이 매 순간 이렇게 힘이 들지. 그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좀 피곤해도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면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또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